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말씀으로 연단하시는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역사를 회고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천대에 걸친 그런 말씀이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 시편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핵심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11절에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언약의 대상이 내게 주어에서 단수로 표현되다가 너희에게 할당한 소유라고 말씀하면서 이 언약의 대상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언약이 족장들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 그 언약의 대상이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포함한다라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기부로 받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간의 강을 흘러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하셨나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셨나 우리가 이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은 정작 그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불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강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족속 저 족속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에서 그들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겨우 매장지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정도만 소유했을 뿐이었습니다. 족장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주변 왕들로부터 억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네. 연약한 그들이 그 땅에서 억압받지 않도록 보호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왕들로부터 억압을 받을 때 그 왕들을 꾸짖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 또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애굽 왕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나중에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 땅에 들어갔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리브가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만한 어떤 능력도 자격도 없는 그들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20장 7절에서 선지자라고 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과 야곱까지 선지자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들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또 선지자들로 이 세우신 이들을 이제 앞으로 인도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이제 그 땅 가운데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성공을 거두게 하거나 뭐 강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환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환란이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양식까지도 끊어버리는 일이었는데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네, 기근이 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땅 가운데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려면은 그곳 가운데서 강하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힘을 키게 하시는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곳에서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상황 암울한 현실 속에 있는 그들이 그나마 신뢰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다 끊어지게 그 소망까지도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양식마저 없어져서 굶어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 식량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이유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런 섭리, 이런 인도하심.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가나안 땅에서도 왕들의 억압을 받으며 지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가나안의 왕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가나안 땅에서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일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일을 여러 가지 안배를 통해서 섭리하시는데요. 바로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애굽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도 이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들의 정성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안배하시고 또 자꾸만 이들을 더욱더 약하게 하셔서 연약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오늘 18절에서 21절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그에게 겪게 하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인은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통을 받았고 또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가 구원을 받게 되죠. 감옥에서 관리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또 그 땅에서도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도 완전히 정착해서 살지 않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계기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제 이후에 이제 또 내일 보게 되는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애굽에서 이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 종살이를 하게 되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담백하면서 짤막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는 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을 택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자들로 성장시켜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도저히 이들이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더욱더 자격 없게 무능한 자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오랫동안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애굽 땅에 들어가셔서 더욱더 힘이 없는 존재, 더욱더 연약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억압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되거나 능력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 큰 고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요셉이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있게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안전하게 정착하지만 결국은 또 그 땅에서도 종으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역사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굴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업적을 쌓게 하거나 뭐 교회가 점점점 더 강성하게 하셔서 그런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뭐 교회를 더욱더 높이시는,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방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하신,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소위 말하는 성공으로 우리의 어떤 구원들을 이루어가는 기보다도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도를 연단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뭔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뭔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게 하시고 뭐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이 시는 그렇게 뭔가 우리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연약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는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시키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난들, 우리의 어려움들 그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혹시 뭔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 손에 쥐어진 어떤 능력, 어떤 물질, 어떤 성공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함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연단받는 삶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